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는 12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마을을 추가로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네츠크주 아우디우카 인근 네벨스케 마을을 점령했다며 이로써 더 유리한 전선과 위치를 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벨스케는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퇴각했던 아우디우카에서 남서쪽으로 15km가량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아우디우카 철수를 시작으로 시베르네, 스테포우 등 도네츠크 전선 곳곳에서 후퇴를 계속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는 이날 전황보고에서 네벨스케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별도 발표에서 우크라이나에 기반을 둔 무장단체들이 국경을 넘어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시각 오전 3시경 우크라이나 접경 벨고로드에서 탱크와 장갑 차량을 앞세운 이들 무장단체들이 세 방향에서 공격을 시도했지만 이를 격퇴하고 적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자유러시아 군단과 시베리아 대대로 러시아 정부에 반대하는 러시아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수도 모스크바를 포함한 러시아 영토 곳곳에 대규모 드론과 로켓 공습을 가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군이 최소 25개의 드론과 8발의 로켓, 한 발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며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벨고로드, 크루스크, 브랜스크, 툴라, 오욜 등지에서 드론 25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드론 공격으로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400km가량 떨어진 니즈니노브고로드 지역에 노르시 정유시설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글랩 니키틴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노르시 정유시설은 연간 1,700만 톤의 원유를 처리하며 러시아 휘발유의 11%를 생산하는 곳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오일 지역의 연료시설에도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을 가해 석유 저장고 한 곳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안드레이 클리치코프 주지사는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가 최근 몇 달 동안 드론을 이용해 에너지 등 러시아의 주요 기관시설을 공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은 중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이 확대하는 가운데 미국은 점점 더 취약한 세계 질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국은 어제 공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강대국 간 경쟁과 전 세계적 도전, 지역 갈등 등으로 인해 미국은 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야심차지만 불안한 중국, 대립을 일삼는 러시아, 이란과 같은 일부 영내 강국들, 그리고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비국가 행위자들이 미국의 우위를 비롯한 국제체제의 오랜 규칙들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러시아의 산업 기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경제와 안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러시아와 중국 간의 무역이 증가하고 있고 군사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 중국의 대러 상품 수출이 3배 넘게 증가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미국 내 사회 분열을 증폭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오는 11월 실시될 미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5개월 넘게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중동 지역에서의 광범위한 갈등 위험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국가정보국은 중앙정보국 CIA, 연방수사국 FBI, 국방정보국 DIA 등 미국의 주요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이슬람 성월 라마단을 맞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과 인질 석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이날 유엔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라마단 시작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에서는 살해와 폭격, 유혈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늘 나의 가장 강력한 호소는 총성을 멈추게 하고 생명구조를 위한 지원이 신속하게 대규모로 전달되도록 모든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라마단 정신을 기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하마스가 억류 중인 모든 인질의 석방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특히 현재의 인도주의법은 갈갈이 찢어져 있다면서 이스라엘이 위협하고 있는 라파에 대한 공격은 가자지구 주민들을 더욱 깊은 지옥의 굴레로 곤두박질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곳의 정치, 종교, 지역사회 지도자들에게 공감, 행동, 평화를 위한 신성한 시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내 나이는 50이지만 근육 나이는 30대 못지않다더라. 뼈에 바람이 드는 나이라지만 나는 아직 통뼈라더라 하면서 실제 나이보다 젊은 생물학적 나이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백 달러의 비용이 들긴 합니다만 실제 이 DNA 검사로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해주는 곳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소식은 몸속에 장기의 나이를 알면 병을 막을 수 있다고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한 미국 스탠퍼드 대학 과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5,500여 명을 대상으로 했던 이 연구는 그 50살 이상 참가자들은 5명 중에 1명꼴로 장기 중 하나 이상이 다른 장기보다 더 빨리 노화한 상태였고 그 장기의 노화 정도에 따라서 관련 질병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혈장 속의 특정 단백질의 변화를 측정해서 노화 정도에 따른 질병 가능성을 계산해낸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심장 노화가 4년 정도 빠르면 앞으로 15년 사이에 심부전 위험이 2.5배 정도가 더 높고 뇌 노화가 빠르면 15년 사이에 건강한 사람보다 치매 같은 인지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10% 더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체 나이, 장기 나이의 차이, 또 질병 가능성을 계산하는 규칙, 이 알고리즘을 완성했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이 연구를 전하면서 병을 일으킨 장기 조직을 잘라내서 관찰해야 하는 생체 조직 검사를 할 필요가 없어질 아주 획기적인 연구라는 반응을 실었고요. 그러면서도 실제 의학계에 적용하기까지는 아직 과학적인 뒷받침이 더 필요하다. 장기의 노화만 확인하는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치료하면 될지까지를 제안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소개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1950년 한국전쟁 참전에 관한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네, 곧 워싱턴 DC는 지금이 3월 12일 화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9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3월 13일 수요일 북한, 아침엔 대부분이 영하권이지만 낮에는 장진과 양강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 영상 10도, 많게는 16도까지 오르는 봄기온입니다.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1도, 낮 최고는 1도에서 16도 사이입니다. 주요도시의 기온 보고 있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2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과 신의주는 영하 1도고요. 함흥이 영하 2도, 청진 영하 3도, 원산 1도, 중강 영하 5도, 해산 영하 9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개성이 12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의주가 14도입니다. 함흥 16도, 원산 15도, 중강의 낮 최고가 10도, 해산은 영상 7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산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2m로 오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거나 구름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도 1.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3월 13일 수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우크라이나 정부가 최근에 알려진 프란시스코 가톨릭 교황의 발언에 항의해 자국 주재 바티칸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아리엘 앙리 IT 총리가 과도위원회가 꾸려진 뒤에 사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4개 나라가 인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10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약속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가톨릭 교회 수장인 교황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항의를 했군요. 우크라이나 주재 교황 대사를 초치했다고요?
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미스 발다스 쿨버카스 교황청 대사를 초치해 프란치스코 교황 발언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실망했다는 점을 전달했다라고 11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 악에 대한 선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즉각 힘을 합칠 필요성에 대한 신호를 교황이 국제사회에 보내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이 쿨보카스 대사에게 전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떤 얘기를 했길래 지금 이런 논란에 있는 겁니까?
네, 지난 2월에 교황이 스위스 RSI 방송과 회견했는데 여기서 나온 발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협상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백기를 들자는 사람들과 그런 조처가 침략을 합법화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논쟁에 관해서 평해달라는 말에 가장 강한 사람은 상황을 살펴보고 사람들에 관해 생각하며 백기를 들고 협상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또 패배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을 보면 협상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교황 회견은 오는 20일에 방영될 예정인데요. 사전에 몇몇 언론이 내용을 입수해서 보도한 겁니다.
네. 자, 흔히 백기를 든다는 건 항복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교황이 우크라이나가 항복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네, 교황청 측에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교황청 대변인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항복이 아니라 협상을 통한 전쟁 중단에 관해서 말한 것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항복이 아니라 협상을 강조한 얘기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편 이 해당 발언에 대한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서 이 교황청의 권력 서열 2위인 국무원장이 12일 한 신문과의 회견에서 이 모든 협상의 첫째 조건은 러시아가 공격을 중단해야만 한다는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교황청 해명에도 교황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군요.
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10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SNS에 우리 깃발은 노란색과 파란색이며 이것이 우리가 살고 죽고 승리한 깃발이라면서 우리는 결코 다른 깃발을 올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 교황 발언이 이 강자의 권익을 정당화하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이 국제법 기준을 무시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11일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도 폴란드 등 현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라들 쪽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자, 옌스 스톨덴베르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도 교황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네요.
그렇습니다. 스톨덴베르그 총장은 로이터 통신에 우크라이나를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로 보존할 협상은 이 러시아가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깨달은 시점에만 성사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항복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위험하다면서 러시아가 이것에서 얻는 교훈은 무력을 쓰고 수천 명을 살해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 쪽에서는 교황 발언에 대한 논평이 나왔습니까?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프란치스코 교황이 협상을 찬성하는 말을 한 것이 매우 이해할 만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평화협상에 항상 열려있다는 점을 누차 밝혀왔지만 불행하게도 교황 성명과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당사국들의 반복된 성명이 최근에 가혹하게 거부당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들은 협상에 나설 뜻이 있지만 상대 쪽에서 거부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측 자세도 문제 삼았는데요.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패배시키겠다는 서방 측 기대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현재의 전황이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쪽 페스코프 대변인은 지금의 전황을 그 본인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거네요.
네, 지난해에 우크라이나 군이 시도했던 반격이 사실상 실패했고요. 또 최근에는 러시아군이 공세로 전환하면서 우크라이나 군이 곳곳에서 밀리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에 이 전황에 관해서 언급했는데요. 이날 프랑스 방송과의 회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중단시켰고 러시아군의 위협에 대비해 길이가 2,000km에 달하는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군이 최근에 고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으로부터 군사 원조가 중단됐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 반대로 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 측에 10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제공했는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측은 현재 있는 예산으로는 우크라이나에 이미 보낸 무기를 모두 채울 수 없다면서 그렇게 되면 미군의 대응태세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IT로 갑니다. 갱단 폭력으로 무법천지가 된 IT. 이 IT의 총리가 결국 사임 얘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아리엘 앙리 총리가 11일 영상연설에서 과도위원회가 구성되면 즉각 사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자신한테 주어졌던 기회에 대해 IT 국민들에게 감사하기를 원한다면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 빨리 평화와 안전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을 IT인들에게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앙리 총리가 지금도 카리브해에 있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있습니까?
네, 앙리 총리가 IT 치안 유지를 위한 이 다국적 안보 지원단 파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케냐에 갔다가 귀길에 올랐는데요. 그렇지만 갱단이 이 수도 국제공항을 공격하는 등 치안이 급속하게 악화하자 귀국하지 못하고 일단 푸에르토리코로 갔습니다.
네, 자 앙리 총리의 사임 발표가 나오기 전에 중남미 국가 협의체죠 카리브해 공동체 회의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이날 이 자메이카에서 열린 이 카리브 공동체 이 카리콤 회의에서 IT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 이 순회 의장국인 이 가이아나에 이륙한 알리 대통령은 우리는 과도위원회 설치와 과도총리 임명에 따른 앙리 총리의 사임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과도위원회 설치가 총선거로 이어지는 길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IT의 권력 이양을 위한 과도위원회 어떤 식으로 꾸려집니까?
네, 알리 대통령은 이 위원회가 참관인 두 명 외에 몇몇 정파, 경제 부문과 시민사회 대표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 한 명을 포함한 표결권을 가진 의원 7명으로 구성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도위원회가 신속하게 과도총리를 임명해야 하고 차기 선거에 나가려는 사람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알리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네, 당초 미국 정부는 앙리 총리가 IT로 돌아가길 원한 것으로 알려졌죠.
맞습니다. 앞서서 이 백악관은 앙리 총리가 귀국해 이 정권 이양 과정을 감독하는 걸 보기를 원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며칠 새 이 IT 내 폭력 사태가 심해지자 생각을 바꾼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영국 BBC 방송은 이 미국과 이웃 나라들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 앙리 총리한테는 사임 외에 다른 대안이 분명히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그 11일 카리콤 회의에 참석을 했고 이 자리에서 IT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군요.
네, 블링컨 장관은 이 케냐가 IT에 보낼 예정인 이 다국적 안보 지원단에 1억 달러, 그리고 인도적 구호에 3,300만 달러를 미국이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습니다.
네. 자, 앙리 총리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IT에서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SNS에 이 IT인들이 거리에 나와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이 축하하는 모습도 밤하늘에 폭죽을 터뜨리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올라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많은 IT인이 앙리 총리가 부패한 정치인으로 여긴다면서 그가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 없이 오랜 기간 나라를 통치한 것에 의문을 제기해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IT를 아주 극심한 혼란 상태로 만든 갱단. 갱단에서는 이 권력 이양에 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갱단 연합체의 두목인 지미 셰리지에는 이 IT 차기 지도자는 국민들이 선택해야 하고 다른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과는 달리 가족과 함께 IT에 살아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현재 IT가 아파르트헤이트 체제고 사악한 체제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평화적인 혁명이 아닌 유혈 혁명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면 과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통치하던 백인들이 다수 주민이었던 흑인들을 차별하고 탄압하던 체제를 말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인도와 유럽의 네 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스위스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과 인도가 11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식이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열렸는데요. 약 16년 동안이나 협상을 한 뒤에 체결된 협상이라서 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 유럽의 이 네 나라가 단체로 인도하고 협상을 벌인 건가요?
맞습니다. 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이 유럽 자유무역연합 EFTA 회원국입니다. 이 조직이 지난 1960년에 회원국 사이 경제협력 촉진과 자유무역을 목표로 설립됐는데요. 그런데 이 회원국들이 모두 유럽연합 EU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자, 16년이라는 긴 협상 끝에 협정이 체결됐는데 이 무역협정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향후 15년 동안에 이들 유럽 나라와 EFTA가 인도에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겁니다. 피우시 고얄 인도 상무장관은 이 유럽 4개 나라의 투자 약속으로 100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는 또 해당 국들의 자국 정보통신 기술과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럽의 네 나라는 인도와의 이 무역협정을 통해서 어떤 걸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인도 정부는 이들 나라가 14억 인구를 가진 이 자국의 광대한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산업용 수입품부터 가공식품, 음료, 또 스위스 시계 같은 품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인도가 이 선진국들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보호 무역주의 장벽을 높이 쌓은 인도가 지금까지는 개발도상국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을 했고요. 이번 협정이 선진국과 체결한 첫 협정입니다. 인도가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 최근에 또 다른 나라와 무역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는데요. 지난 2년 새에 아랍에미리트, UAE와 협정을 체결했고요. 호주와는 예비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인도 시장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죠.
네, 인도가 EU와 미국, 영국, 중국에 이어서 이 FTA의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입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3년 동안 이들 4개 나라가 인도에 투자한 규모가 100억 달러에 불과했었는데 앞으로 15년 동안 이걸 10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럽 자유무역연합 EFTA 측 얘기도 들어보죠.
네, 이번 협정이 양측 모두의 균형 잡힌 거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헬레네 부드리거 아르티다 스위스 경제부 장관은 기자들한테 네, 규모 면에서 볼 때 인도가 13억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전 세계로 향하는 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인도 총선이 다음 달이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3선에 도전하고 있는데 주요 선거 공약에도 인도 경제 발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현재 이 중하위권 소득권에 속해 있는 인도를 2047년까지 이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요. 이 총선을 지금 한 달 앞두고 나온 이번 이 자유무역 협정 체결이 이 모디 총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조 3천억 달러 규모의 2025 회계연도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부자 증세 등의 방법으로 연방정부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미국으로 오는 인도 유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이 중국 유학생 수를 턱밑까지 추격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관련한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먼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5 회계연도 예산 규모 발표했다는 소식부터 보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뉴햄프셔주를 찾은 자리에서 7조 3천억 달러 규모의 2025 회계연도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2024 회계연도 예산 규모는 6조 8,800억 달러였는데요. 4천억 달러 조금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이번 예산 발표에서 특히 주목받는 부분이 있군요.
맞습니다. 바로 이 세수 확보 관련한 내용인데요. 부자와 또 기업에 대한 세금을 늘리겠다라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밝힌 핵심 내용입니다.
얼마나 더 늘리는 겁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법인세 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개인 세율과 관련해서는요. 연소득이 40만 달러 이상인 그 고소득층의 최고 한계 세율을 39.6%로 복원시키고요. 그리고 자산가치 1억 달러 이상의 초고소득층의 소득세는 최소 25%로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반대로 세제 혜택이 더 늘어나는 내용도 있네요.
네, 있습니다. 바로 저소득층 그리고 중산층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자녀세액 공제 확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6세 이상 자녀에 대한 그 세액 공제액은 기존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늘리고 그리고 6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는 3,600달러로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근로자들에게 12주의 가족 휴가를 주는 방안 등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네. 자, 부자 증세는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다시 대결을 하게 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서 차별점을 두는 그런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2025 회계연도 예산 발표 자리에서요. 부자 증세를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와 기업들에 대한 2조 달러의 감세가 바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면서 네네. 나는 공정한 세금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바이든 대통령이 부자와 기업에 대한 증세에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죠?
맞습니다. 바로 이런 세수 확보를 통해서 연방정부의 재정적자의 폭을 줄이겠다라는 건데요. 향후 10년간 연방정부의 그 재정적자를 3조 달러 줄이겠다라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재정적자 규모가 34조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예. 자, 백악관에서는 이번 예산 발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샬란다영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요. 11일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중산층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미국에 투자함으로써 가족 생활비용을 낮추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영 국장은요, 특히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2025 예산 발표 내용 조금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국방비 아니겠습니까? 이번 그 예산 발표안의 국방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난해보다 1%가 오른 8,950억 달러 규모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요, 미국의 국방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든 건데요.
아, 네.
로이터통신은 군수업체 로키드 마틴사가 만드는 F-35 스텔스 전투기 구입과 그리고 버지니아급 원자력 추진함 잠수함 예산 등이 삭감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이 예산안은 발표를 한 것이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죠.
맞습니다. 대통령이 이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요, 의회 상하원은 이를 토대로 예산안 마련에 착수합니다.
네.
참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모두 다 반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두 다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의회는 이후 4월 15일까지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2025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에 공화당 입장 어떻습니까?
네, 마이크 존슨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은요, 즉각 입장을 내고 이에 반대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존슨 의장은 이번에 발표된 예산안을 두고요, 이 무분별한 지출에 대한 끝없는 욕구 그리고 이 재정 책임에 대한 무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힘줘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했다는 회계 예산은 2025 회계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예산안인데, 사실 2024 회계연도의 본 지출안은 아직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024 회계연도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벌써 6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12개 세출 법안으로 이뤄진 이 총 지출안 중에 현재 6개의 세출 법안만 통과됐고요.
네.
나머지 6개의 세출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회에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6개 세출 법안에 포함된 부처는 현재 임시 지출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때까지 세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게 되면 정부 부분 폐쇄, 즉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됩니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일 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과 관련해서 기소된 그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뉴욕 맨해튼 지방 법원 재판부에 이 재판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원래 이 재판이 언제 시작 날짜였습니까?
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요, 지난달에 이 재판을 이달 그러니까 3월 25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때부터 이 배심원단 선정에 들어갈 것이란 설명입니다. 머천 판사는요, 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6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자, 성추문 입막음 관련 재판, 이게 어떤 재판입니까?
네, 지난 2016년 대선 직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이 전직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서 13만 달러의 합의금을 건넸습니다. 당시에 이 합의금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네.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이 코언 씨에게 이 돈을 변제해줬고요. 이 과정에서 이 돈을 법률 자문 이렇게 기록하면서 회사의 그 회계 장부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지난해 3월에 맨해튼 지검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총 34개 혐의를 적용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소 결정 약 1년 만에 재판이 열릴 예정인 겁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재판 연기 요청을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요, 자신의 그 면책 특권 요청과 관련해서 현재 연방 대법원에서 이를 심리하고 있으니까 그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네, 이 면책 특권 요청이라는 게 대통령에 대한 면책 특권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혐의 외에도요, 2020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워싱턴 DC 연방지법에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이것은 자신이 대통령 재직 시절에 있었던 일이니까 대통령 면책 특권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고요.
네.
하급심이 모두 이를 기각한 가운데 연방 대법원은 이를 심리하겠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현재 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은 어떻게든 이 재판 일정을 뒤로 미루고 싶어 하는 거죠?
맞습니다. 지난 슈퍼화일 경선 이후에 공화당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후보 사퇴를 밝히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인데요. 11월 대선에서 재대결하게 될 이 바이든 대통령에 맞서서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펼쳐야 하는데 재판 일정이 잡히면은 온전히 대선 운동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예. 앞서서는 대선 뒤집기 혐의 재판도 결국 연기가 됐는데요.
맞습니다. 원래 해당 재판은 3월 5일에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면책특권 심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로서는 재판이 언제 시작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가 되고 그리고 올해 11월에 있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기소를 종결시키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끝으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인도인 유학생 수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인도 유학생 수가 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그동안 부동의 1위였던 중국 유학생 수를 따라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이 11일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2022에서 2023년 학년도에 미국 대학에 입학한 인도 유학생 수는 약 26만 9천 명인데요. 전년 대비 그 35%가 증가하면서 미국 대학가에서 이 존재감을 또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사이에 인도인 유학생 수가 35%가 늘었다고 이건 대단한 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인도에서는 이 해외로 유학을 가는 학생 수 자체가 현재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국내에서는 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 역대급으로 많은 인도 학생이 외국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한다라는 겁니다.
네.
현재 약 150만 명의 인도 학생이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는데요. 2012년 이후 8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곳이 바로 미국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미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면은 더 나은 직업과 그리고 더 높은 급여를 받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인도 유학생들은 주로 미국 국내 노동력이 부족한 STEM 전공 대학원에 진학하는데요. 인도의 중산층이 확대가 되면서 여기에 학부생도 늘어나고 있는 수치입니다.
네.
STEM이라는 건요, 이 과학과 기술 그리고 고학, 공학 또 수학을 뜻하는 건데요. 관련 전공 졸업생에는 이 OPT라고 하는 이 선택적 실습 교육이 최대 3년간 주어지게 됩니다.
네.
이런 혜택이 역시 인도 학생들이 미국을 선택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로 분석됩니다.
인도는 흔히 신흥 경제 대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 대학 졸업자들에게 실업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
인도의 아짐 프렘지 대학교의 그 로사 에브람 교수는요, AP통신에 오늘날 많은 젊은이는 경제가 자신의 잠재력과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느낀다라면서 따라서 가능하다면 해외에서 기회를 얻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도는 이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인구가 급증하면서 인도 내 대학들이 우수한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미국에서 공부하려는 인도 유학생이 이렇게 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중국 유학생 수가 제일 많은 거죠.
네, 국제교육연구원의 오픈도 보고서에 따르면요. 2022년에서 2023학년도에 그 중국 유학생 수는 29만 명 수준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인 유학생 숫자가 인도 학생들보다 여전히 2만 명 정도가 더 많은 겁니다.
네.
참고로 3위는 한국인데요. 약 4만 4천 명이 현재 미국 대학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군요.
네.
여전히 미국 대학에서 중국 유학생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만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인도가 빨리 성장하는 거네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한 예를 보면요. 미국 텍사스 대학 그 댈러스 캠퍼스의 경우는 지난 4년간 중국인 유학생 수가 1200명에서 400명으로 급격히 줄었는데요.
네.
이 중국의 경제 침체와 그리고 여기에 미국과 중국 관계 악화에 따른 그런 결과로 분석이 됩니다.
네.
한편 같은 시기간 이 대학의 인도 유학생은요, 약 3000명에서 44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 대학생들도 이런 국제 학생들의 변화를 아주 유심히 보고 있을 텐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현재 미국의 많은 대학이 더 많은 인도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좀 발벗고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네.
인도 외교관을 초청해서 이 교류 방안을 논의하거나 아니면 인도 유학생들을 위한 그 인도 문화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인도에서 열리는 그 대학 박람회에서도 이제 미국 대학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행정부에는 대통령실과 행정부처 외에 독립기관과 공사가 있습니다. 독립기관과 공사는 대통령을 포함하는 외부 압력으로부터 기능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립됐는데요. 대표적인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중앙정보국 CIA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독립기관 및 공사 첫 번째 순서로 중앙정보국 CIA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Warning is not good enough without the structure to put it into action. We all understood Bin Laden's attempt to strike the homeland, but we never translated this knowledge.
지난 2004년 4월 14일, 당시 조지 테니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의회 9.11 테러 진상조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테니 국장은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수장이었던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려 한다는 것을 모두 이해했지만 9.11 테러 계획을 간파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CIA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들이 대통령과 국가안보회의 NSC 그리고 여타 정책 이반자들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돕기 위해 외국과 국제 현안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이라고 설명합니다. CIA는 다음 네 가지 활동을 통해 위협을 예방하고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해외 정보 수집, 객관적 분석 제공, 대통령 지시에 따른 비밀 활동 수행, 그리고 국가 안전 수호에 도움이 되는 비밀 보호 등입니다.
Mike Pompeo said the CIA engages only in foreign espionage as he discussed his job and his views Thursday at the center.
현재 CIA 내 주요 부서로는 분석국, 작전국, 과학기술국, 디지털 혁신국, 그리고 미션 센터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작전국은 사람에 의한 첩보 활동을 통한 정보 수집을 다룹니다. 또 필요하면 특정한 상황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비밀 활동을 수행합니다. 과학기술국은 혁신적이고 과학적, 공학적, 기술적 해결책을 적용해 CIA의 해외 정보 임무를 지원하며 디지털 혁신국은 사이버 보안부터 IT 기반 시설에 이르기까지 CIA를 디지털 환경의 최선두에 놓습니다. 미션센터는 지역이나 우선 현안에 집중하며 각 부서에서 나온 요원들이 하나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시아이에이의 예산은 비밀로 분류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습니다. 2023 회계연도 연방의회는 몇몇 연방부처와 CIA 정보활동에 자금을 대는 국가정보 프로그램 NIP에 약 720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중앙정보국 CIA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7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1949년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다른 나라의 발전을 돕기 위해 미국이 차관을 제공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이 보유한 앞선 과학기술 역시 다른 나라와 공유하길 원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취임 연설이 있은 지 몇 달 뒤 의회는 트루먼 대통령의 정책 첫 단계에서 사용할 예산 250억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1951년 트루먼 대통령은 새로운 해외 원조기관을 설립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더 강해지면 미국이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임기 내내 강한 군사력 유지를 지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사용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군이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이틀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반도 분쟁에 대한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이 남한이 북한 공산 세력의 침공에 저항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먼저 남한에 미국 전투기와 군함을 보내기로 승인한 다음 미국 지상군 파병을 승인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미국 군대를 보내 남한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이 공산주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이 시기에 만약 소련이 북한 편에 서서 한국 전쟁에 참전한다면 자신의 결정이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강대국으로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세월이 흐른 뒤에 트루먼 대통령은 제3차 세계대전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전쟁 참전을 결정했던 것이 대통령으로서 내린 많은 결정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한국전쟁 참전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1950년 가을에 이르자 유엔군은 북한군을 38선 너머로 밀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휴일까지 전쟁이 끝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 11월 말 중국 공산당군 수천 명이 북한군에 합류했습니다. 중국 공산군은 북한군이 유엔군을 남쪽으로 밀어내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유엔군 총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은 중국 공산군을 막기 위해서 만주에 있는 중국 기지를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의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전쟁이 한반도 주변 다른 나라로 확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밖으로 전쟁이 확대되면 또 다른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걱정했던 겁니다. 하지만 맥아더 장군은 자신이 세운 작전대로 실행한다면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공개적으로 미국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결국 1951년 4월 1일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을 한국전 참전 유엔군 총사령관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일부 미국인은 트루먼 대통령의 해임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맥아더 장군의 해임에 찬성한 사람들은 군을 이끄는 지도자는 반드시 한 나라의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맥아더 장군을 지지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이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몰려와서 맥아더 장군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전투의 대부분이 38선으로 알려진 지리적 경계선을 따라 벌어졌습니다. 이 38선은 한반도 남쪽과 북쪽을 나누는 경계가 됐습니다. 남과 북은 비슷한 전력으로 서로 번갈아가며 이기고 지는 전투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전투에서 계속 승리한다 해도 단지 일시적인 상황일 뿐 북한군이 언덕 하나를 점령하면 곧이어 남한군이 그 언덕을 탈환하고 남한군이 마을 하나를 되찾으면 북한군이 다시 점령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전쟁은 2년 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남과 북, 그리고 유엔군 등 군인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1952년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전쟁 때문에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던 이때, 제2차 세계대전의 군사 영웅 도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이 북한 편에서 싸울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했고, 이 결정은 제3차 세계대전을 유발할 수도 있는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선택이었던 만큼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기는 미국 역사상 가장 과감하고 결정적인 대통령 시기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1952년 3월 다시 한번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195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미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부사 가운데 하나가 really, 정말로입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He is a cool guy.
그는 근사한 사람이에요. Cool, 근사한, 아주 멋진, 아주 좋은 그런 뜻의 형용사입니다. 사람을 묘사할 때 주로 쓰는데요. cool이라는 말이 그 사람을 나타내기에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That guy is really cool.
저 사람 정말로 멋져요. 이 같은 정말로, really의 의미를 더 강하게 만들고 싶을 땐 천천히 힘줘서 발음을 하면 됩니다. 그녀는 정말 재능 있는 배우다. 이 말을 really, 정말로를 강조할 때와 안 할 때 어떻게 들리는지 비교해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She is a really talented actress.
She is a really talented actress.
두 번째는 really에 굉장히 힘을 줘서 말했죠. 다른 문장도 들어보시죠.
They are really kind people. They are really kind people.
그들은 진정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really를 천천히 힘줘서 말함으로써 정말 그 사람들이 친절한 사람들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국 영화를 보시거나 미국인들이 말하는 걸 들으실 때 really의 용법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really가 어떤 형용사를 강조하는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그녀는 재능 있는 배우다. 그들은 정말 친절한 사람이다. really를 강조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is a really talented actress. She is a really talented actress. They are really kind people. They are really kind people.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really를 사용해 정말로의 의미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